예, 오늘 오후에는 지난주에 오셔서 왜 나는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섬기던 장로교를 이제 떠나서 침례교 목사가 되었는가. 그래서 40년 동안 장로교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이제 침례교 목사로 이제 생활하시는 우리 정수영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이제 옳지 않은가 이런 내용들도 이제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올리니까 크게 이제 호응을 해주시고 또 목사님 강의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제 표현해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덧글에 목사님 좀 후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에 대한 건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고, 목사님 그 지으신 교회사하고, 그 다음에 지편 강의 이두 가지 책을 위에 올려놨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에, 이 교회사 보시면 500페이지, 600페이지, 뭐 900페이지 이런 책을 오늘 이제 제가 세 권만 올려놨는데 다섯 권 이제 지우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우리 신약교회 사관에 근거한 정말 놀라운 것 같은 그 역사의 기록을 이제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나와 있는 이 책은 또 목사님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마 시편에서 많은 위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또 지난 몇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셔서 시편 강해를 이렇게 또 다섯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출간하시면서 출간비도 이제 혼자 다 감당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부탁한 것은 출판사를 통해서보다는 목사님에게 이제 직접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좀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전화번호를 이 영상에 이제 넣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도 넣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010-5202-4889, 010-5202-4889, 여기로 직접 전화하셔서 목사님하고 또 통화도 하시고, 또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또 책들도 구매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남은 여생 동안에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여러분에게 이런 광고를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목사님의 앞으로의 그와 같은 그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정수영 목사님 나오셔서 지난 2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야기한 마귀의 최대 이 기만의 걸작품이죠. 이런 그 속임수의 그 걸작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교회 행사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리를 이렇게 파괴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 지금 WCC 뭐 등등을 통해서 종교 통합을 통해서 마귀의 세상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지 이런 그 전반적인 내용을 교회에서 전체를 이렇게 쭉 훑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정 목사님께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12년 동안 참 끊겼던 소식을 다시 이어주셔서 참 12년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 정 목사님을 사용하셨는가를 확인하게 해주심으로 제가 지난주에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또 계좌번호까지 참 굉장히 앞서가셔서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참 많은 그런 후원들을 이제 받을 때 제가 다 확인을 못했어요.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근데 많은 분들 놓고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퍽 외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결코 외롭지가 않구나. 하나님이 참 너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통장에 있는 계좌번호에 이름만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건 눈 뜨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제가 그 통장을 앞에다가 놓고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분들 기억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 보답해 주세요. 그리고 며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을 받고 또 거듭되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드리는데 큰 용기를 얻었고 또 제 힘 다해서 여러분에게 정성껏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첫 시간에는 이 가톨릭의 내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뭐 이 다른 데도 아닌 가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이 시간에 귀중한 시간을 말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6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23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가 이슬람이 한 17억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에 뭐 불교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23억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종파별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하면 23억 5천 가운데에서 카톨릭이 12억 5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개신교가 4억 4천밖에 안 돼요. 카톨릭이 개신교의 3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되고 성공회, 유태교 이렇게 나갑니다. 이 카톨릭이 왜 많아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 경험해 보면 카톨릭이 좋아서가 아니라 개신교에서 목사들한테 낙심을 하거나 실망을 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카톨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더 중요한 얘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면 이 카톨릭의 실상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 내용은 이 가지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내가 복음의 전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짓 속에서 이끌려가는 정체를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혹시 아, 나 카톨릭 갈래? 이런 말을 한다든지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결코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극되는 정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 카톨릭에 대해서 말씀을 첫 시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너무도 거짓된 역사 위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 카톨릭이다.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 장로교단을 말 안 했죠? 난 지난주에는 뭘 말했냐면 내 개인 간증을 하고 또 이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의 생애와 사상을 말을 했는데 이 댓글을 보니까 내가 장로교단 사람들한테 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또 그렇게 믿지도 않고 장로교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시편 이거 다섯 권 만드는 가운데에서 장로교 권사님이 5천만 원 후원해 줘가지고 가서 이런 책 만들었어요. 장로교 사람 나쁜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장로교 교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어떤 카톨릭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카톨릭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카톨릭 가운데 훌륭한 개인도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카톨릭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의 정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카톨릭이 거짓된 것에 대해서 기초했다라고 하는 첫째 증거가 뭐냐 하면 카톨릭은 베드로가 AD 42년부터 68년까지 로마 교회를 개척을 하고 AD 68년에 네로 황제 박해 때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영화죠. 저도 50년대에 그 영화 보고 참 눈물 많이 흘렸고 동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설적인 얘기를 카톨릭만 믿는 게 아니라 개신교 목사들도 거의 다 믿어요.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 목사 당신은 무슨 근거로 해서 그 말이 거짓이란 말이냐? 나는 다른 데 근거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말씀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한번 펼쳐봅시다. 로마서 16장 펼쳐놓고 제 설명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이 로마서는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AD 48년 49년에 구브로와 소아시아의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2차 전도를 AD 50년부터 52년에 빌립보, 베레아,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선교여행이 AD 55년부터 57년까지 한 3년 동안을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연대를 흘려듣지 마세요. 이 3차 여행이 끝난 AD 57년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2차 선교했던 고린도에 가서 머무는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때가 얼어가지고 이 항구가 얼어서 갈 수가 없기 까닭에 겨울을 나느라고 57년 말이나 58년도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신득의 교리를 말을 하고, 9장부터 11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 이 권면을 한다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에는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자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니 잘 대접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3절부터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AD 57년경에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한 27명 내지 30명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내가 읽지는 않을게요. 누구에게 문안해라. 뭐 여기 보면은 내 생명을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그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를 같이 개척을 했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카톨릭은 AD 42년부터 시작해서 68년까지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68년도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AD 57년, 58년에 쓰는 로마서에는 카톨릭이 말하는 대로 베드로가 로마에가 있다면, 여기 잘 모르는 사람들도 문안은 하는데, 이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위선을 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면책을 해서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게바가 내가 거기 로마에 있으니까 나 게바한테 문안을 하마 하는 기록을 하는 것이 바울의 성령이 있는 사람의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30여 명의 이 사람 저 사람을 문안을 드리는 중에 베드로 언급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베드로가 로마에 없기 때문에 문안을 안 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42년부터 68년에 베드로가 로마 사역을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코바디스? 그게 소설입니까? 역사입니까? 폴란드 생키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설화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역사를 만든 거지, 그 전설을 만들고 문학을 만드는 게 그게 역사가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한번 또 이제 더 기억할 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여러 명에게 문안을 편지를 하는 것 가운데서 바울은 뭐라고 또 이제 이 로마서 가운데에서 말을 하느냐고 하면은, 로마서 15장 가운데에서 바울이 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이 안경이 좀 좋지 않아서. 내가 남이 터 위에서는 내가 결코 사역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뭔 말이냐고 하면,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미 개척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 위에 내가 이 사역을 하지는 않겠다. 이 바울사도의 목회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장부터 그 이 바울사도가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애달픈 심정은 뭐냐면, 거기에 아직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한다는 열망을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는 달리 해가지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열망을 하던 로마 그 도시를 못 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가지고 이 바울사도가 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을 연금을 되다가, 이 사람이 죄수의 몸으로 호송이 돼가지고 가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7장에 보면 이제는 로마를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도착을 한 그때가 AD 60년부터 62년 어간이 됩니다. 이제 바울이 옛날에는 고린도에 있다가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썼던 편지들을 옥중서한이라고 합니다. 옥중서한이 어떤 성경이냐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이 네 개 책인데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 골로새 교회 가서 개척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구원의 열정은 있지만 신학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학문이. 그런데 그 1세기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괴상한 이단 사상이 공격을 하는데 이걸 답변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저 골로새에서부터 그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로마까지 와서 자기가 바울 사도에게 골로새 교회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바울 사도는 그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가 이 초등 학문에 불과한 이단 학문에 대한 얘기를 낱낱이 다 써요. 쓰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여기 쭉 여러 사람들을 문안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바울 사도가 앞서 얘기하는 거는 고린도서에는 로마를 가기 전에 문안을 드린 사람들이었고 여기 골로새는 이제는 로마 옥에 연금된 상태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래서 자기를 주변을 돕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무 옥중에서 연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름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서신 가운데도 빌레몬 4장의 마지막 이제 4장 빌레몬서 끝에 본다고 한다면 23절 24절에 보면 똑같은 문안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7절이나 빌레몬서 23절 24절이나 이 두 군데에 바울이 지금 로마옥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나를 돕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나를 돕고 있다. 아리스다고가 나를 돕고 있다. 만약에 카톨릭의 주장대로 베드로가 42년부터 68년에 있었다고 하면 이때가 62년, 63년입니다. 옥중서한을 쓸 때. 그러면은 자기가 같은 동역자였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다못해 귤이라도 사갖고 가서 심방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여러분,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고 하더라도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걸 베드로가 안다면 그거 심방 안 가고 면회 안 갑니까? 몇 년 있는 동안에?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나 빌립문서 가운데에서 자기를 돕는 주변 사람들의 문안은 드리는데 베드로 언급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좀 답변해 좀 머리 좀 영리하시는 분들 답변 좀 해봐요. 왜 안 했을까요? 베드로가 로마에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바울 서신의 최후 서신이 AD 67년에 써져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 또 마지막에 쭉 4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는 이 바울 사도는 이제는 67년, 68년에 순교를 한 걸로 보는데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또 안부를 전합니다. 이때에도 바울 사도는 베드로 언급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성경신학으로 바라볼 때에 가톨릭이 주장하는 AD 42년부터 68년에 베드로가 노마사역하고 거꾸로 죽었다 말짱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가톨릭은 베드로가 42년부터 68년에 로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66대 교황을 연결을 하고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추격을 하면서 베드로의 권한이 후대에 있는 모든 교황들에게 계승된다고 하는 베드로의 후계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리가 가톨릭의 교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짓된 위선 가운데에서 가톨릭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가톨릭은 42년인 68년이라는 얘기를 누가 맨 먼저 끄집어냈는가?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를 하는데 교회사 신학도인데 최초의 교회사 사가라고 하는 사람이 에우세비우스, 뭐 영어로 얘기하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AD 265년부터 339년까지의 가이사라의 감독이었어요. 근데 그 가이사라 감독으로 있었던 이 사람이 전설에 근거해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했단다 그런 교회사 기록을 최초로 해놓는 사람이 바로 유세비우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헌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이 유세비우스가 베드로가 거기 했다는 얘기냐? 그런 것도 없고 전설에 의하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이 주장하는 얘기는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라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열권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걸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한 증거라. 여러분 베드로 로마서 죽은 지가 있는데 300년이 지나가지고 또 이 개인적으로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콘스탄틴 황제에 대한 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무척 아부하는 아부신학자야.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의 얘기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이것 가지고 와서 지금 점점 전설을 더 보태고 지금 생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까지 만들어냈고 생큐비치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쿠오바디스 보는 입맛이 좀 달라져야 은혜를 받은 건데 그냥 여전히 똑같은 쿠오바디스를 보고 온다고 하면은 제 강의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카톨릭의 역사가 얼마나 날조된 역사 가운데 있느냐. 하나만 얘기했냐 베드로.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이태리 로마에는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시국이 있죠. 이 바티칸 시국이 어느 정도의 면적이냐고 하면은 넓이가 0.44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평수는 얼마가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0.44평방킬로미터. 그런데 그 시국에 있는 시민들이 한 1,200-1,300명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명동 한두 개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나의 나라의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종교만이 아니라 이 카톨릭이 시국의 교황이 각 나라의 하나의 그 왕과도 똑같은 대우를 해서 대사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종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독립된 시국이에요. 바티칸 시티 스테이트예요. 시국이에요. 그런데 이 1,200명 되는 이 바티칸 시국에 있는 사람은 독립된 우체국, 독립된 화폐. 그래서 이탈리아 영토 안에 있지만은 전혀 국가의 법을 제재를 받지 않는 독립된 국가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주어졌느냐? 태초부터 주어졌을까요? 이것도 역사를 공부하니까 이건 완전히 날조야. 여러분, 이 날조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에 얘기하는가? 이제 AD 중세기 때에 그 교황청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이제 로렌조 발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대 문헌학자가 무슨 문헌을 했냐고 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AD 335년에 이 이태리 로마에서 저 터키의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할 때에 황제가 살고 있던 황제궁을 자기에게 세리를 줬던 그 당시 로마 감독 실베스터에게 나를 세리를 준 사람에게 고맙기 때문에 황제궁을 기증을 했다. 그런 가짜 문서가 도네션 오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문서가 전해져 왔어요. 콘스탄틴의 기증이라고 하는 책이. 그런데 이 책이 15세기 보니까 이게 8세기에 만든 가짜 문서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게 언제 발견했냐면 15세기에 발견했는데 15세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요 가짜 문서 가지고 가서 그 황제 궁터를 1500년부터 계속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시국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청와대가 이제 어떤 정치가들에 의해 가지고서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청와대 누가 차지할까요? 지금 같으면 서울시장이 차지하겠죠? 모르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황제 다음에 집정관이 있다가 이 집정관이 황제를 따라가면은 이 시가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차지하냐고 하면 이 실베스터라고 하는 이제 로마 감독이 이 콘스탄틴 황제에게 세리를 줬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다, 기여받았다, 증여받았다 그러는데 콘스탄틴 황제는 그 어떤 감독들에게 세례받은 일이 없어요. 이건 내가 세례라고 얘기합니다만 침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 초창기부터 세례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 교부는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한 번 침례를 받고 난 죄는 순교 외에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는 뭐라냐면은 나 황제로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죄 안 질 자신 없어. 그래서 침례를 미뤄요. 미루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까 얘기하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임상 침례를 받는 게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어떤 콘스탄틴 황제가 그런 세례받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증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역사를 조작을 하고 만들어가지고 도네션 오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그 황제궁이 있었던 그 바티칸 땅덩어리를 차지하면서 이제는 점점 그 한 땅만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교황령이라고 해서 저 유명한 프랑스의 이제 카롤 대주라고 하는 분한테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가서 이태리의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교황령으로 하죠. 독일에 있는 오토 대왕한테부터 또 교황령을 받죠. 그래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불란서 유럽에 있는 휴양지 시칠리아 섬 모든 곳들이 전부 어디가냐고 하면은 이 교황령이 됩니다. 교황령이 뭐냐? 교황령이 되면은 국가의 간섭을 안 받아요. 교황의 신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황에게만 모든 세금을 내고 교황의 지시에만 살고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모든 세출은 교황청이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기에 엄청난 모든 재산들이 이 교황령들 가운데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교황들이 왜 부패했냐면 돈 때문에 부패를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전국 각토에서 들어오는 교황령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교황을 제일 얕잡아본 사람이 역사 속에 있어요. 누구냐면은 프랑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교황? 지금까지 그게 뭔데? 그러고는 교황을 납치를 해가지고 저 딴 곳에다가 연금을 시켰다가 나폴레옹이 죽고 난 다음에 해제가 됩니다. 그전에는 교황이 절대적이었지만은 이때부터 차츰차츰 뭔가 교황에 대한 각성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탈리아 한 장군이, 카르돈이라고 하는 장군이 6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교황청을 포위를 했습니다. 당신들 이제 그동안 미쳤는 놈 가운데 이 교황청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놔라. 그런데 이 교황들이 200년 동안 막 파문을 하고 무슨 정죄를 하면서 죽기 항쟁을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언제 현재의 시국이 되냐면은 1929년에 제2차 대전 때에 무솔리니 수상이 교황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땅덩어리 있는 이 시티 이 바티칸 요것만은 너 나라가 안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땅덩어리 모든 걸 나눠주고 요것만 우리 하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땅이 오늘 교황청 시국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거는 이 베드로가 넘어갔다는 것도 거짓말, 교황청 땅이 이게 무슨 뭐 지금 그 시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거짓말, 전부가 이 거짓투성이에 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가톨릭의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내용을 빨간 책이 있었는데 교황의 역사라고 하는 책 가운데다가 제가 교황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기 위해 가지고 가서 여러 권의 책을 참고를 해가지고 가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 말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책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근거 있는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말 가지고서 요즘 사람들 안 되니까 카톨릭 사람들에게 설복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역사성, 그런 베드로란다든지 교황령이란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들도 힘이 되고 듣는 사람들도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두 가지는 말씀이거나 세 번째, 교황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베드로가 잘못됐다는 얘기, 교황청이 잘못됐다는 얘기, 이 최초의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는 언제 있었느냐? 천주교는 그럽니다. 카톨릭은 최초의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최초의 교황의 역사는 590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그리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황을 제도를 만드는가? 여러분이 이제 이태리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도시가 황제가 주둔을 하고 있다가 325년에 이제 다시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하고 나면 이제는 황제가 있는 그 동방정교회가 황제가 있기 때문에 수위교회가 돼요. 그러고는 이쪽에 있는 로마교회는 행정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저 유명한 410년에 고트족이라고 하는 야만족들이 침노를 해요. 침노를 할 때에 엄청나게 로마시가 황폐화됩니다. 그 황폐가 될 때에 로마 시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 대단한 우리 우수한 민족이었던 이 위대한 로마 제국이 형편없는 외놈 같은 그 고투족들한테 짓밟혔단 말이냐. 그때의 모든 지성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로 국교로 선언하기 이전에는 만신전이란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에 귀신들 이름은 몰라도 좋으니까 모든 신들은 다 섬긴다고 하는 만신전을 섬겼어요, 로마가. 그런데 313년 이후에 기독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진노를 해가지고 이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데가 고투족에 의해서 짓밟혔다, 이런 여론 때문에 기독교가 아주 위기를 당할 때에, 그때의 저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게 부탁을 합니다. 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짓밟혔는가, 너 한번 해명을 해봐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12년 동안을 20권에 써서 썼던 것이 하나님의 도성, 그 유명한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초에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의 국가의 상징이고 이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은 이거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 힘만 가지고 가서 종교를 말살시키도 뭐 무너뜨릴 수도 있고 짓밟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인 영원한 나라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역사신학을 어거스틴이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어거스틴 유명한 대학자라고 지금까지 추앙을 해옵니다. 요 얘기는 어거스틴의 공로예요. 하지만 다른 신학들은 문제덩어리들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고투족이, 그 다음에는 반달족이, 그 다음에는 훈족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AD 476년에 선오마 제국이 완전히 게르만족에 있는 북쪽 사람들을 대해서 선오마 제국의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에 있는 감독들은 어디 가서 반드시 그 이제 실습을 해야 되냐고 하면, 황제가 있는 콘스탄틴에 가서 어느 기간 동안 안에 황제 예우로 로마교의 대표자가 파견을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로마교의 감독 아닌 상태에서 이제는 대사가 되어가지고 콘스탄틴에 가서 그 동방정교에 있는 총대주교, 지금도 이 그리스 정교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총대주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주교가 있고 주교 후에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의 총대주교가 동방정교의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꼴을 늘 보아왔던 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동안 거기서 다 구경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을 로마교의 감독에서 이 사람은 새로 감독으로 추대를 했어요, 590년에. 그런데 이 그레고리 1세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니 황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 교인은 총대주교라고 그러는데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저 총대주교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 하냐면 유니버설 파더, 우주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황이라는 말은 중세시대 때 종교의 황제라고 하는 말로 하나의 르네상스 학자들이 하는 말이었고, 자칭 이 사람은 유니버설 파더, 우주의 아버지. 저 총대주교는 그 대주교지만 나는 하늘과 땅의 우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황제도의 시작입니다, 590년에. 그런데 590년에 자기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자기는 64대 감독이지만은 과거의 64대 이전에 있는 모든 로마교의 감독들을 제1대 감독으로 시작해가지고 역사를 조작을 합니다. 제1대 감독은 베드로, 제2대 교황은 누구? 그렇게 해서 역사가 590년에 개작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교황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주교가 믿을 게 뭐가 있는 뭔 겁니까? 베드로가 뭐 믿어지는 겁니까? 교황청을 믿는 겁니까? 교황을 믿을 겁니까? 전부가 거짓 속에서 독자적으로 독선을 행할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반발을 할까요? 로마 교회가 그 반발을 할 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반발을 해요? 어디가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지금 500년, 600년대 당시에 있었던 교회는 서로마 교회 아니면 동방정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건방진 놈들, 예루살렘부터 교회가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됐지, 언제 베드로 너가 가서 수기교회이고 너가 이제 너희들이 먼저 모교회란 말이야. 이러고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싸움을 박통이 터지게 하다가 1054년에 이 두 쪽에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로마 제국 카톨릭에서 존속하던 것이 갈라져 나온 게 개신교고, 동방정교회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동방정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3위의 순서가 들어간다고요. 아마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셨죠? 예루살렘 가보면은 저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 누리고 가는데 거기는 카톨릭교, 애굽 콥틱 정교, 이 정교회들이 시간을 8시간씩 나눠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별자리를 지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것이 이슬람 국가지만은 애굽에 있는 콥틱 교회는 교인이 20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교회가 정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가 이슬람 국가인데 이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한 6천만 인구가 유일한 이티오피아 정교회 국가로 남아있어요. 또 아르메니아 정교회, 또 시리아 정교회, 어디냐면 제일 큰 데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이 정교인은 카톨릭하고 완전히 달라요. 카톨릭에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지만 이 정교인은 1월 7일 날을 성탄절로 지켜요. 그런 이 정교회들이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 다 하려고 하면 한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책 보시고.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이 카톨릭을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와서 이거를 오늘날, 그러면 당신 얘기하는 대로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카톨릭이 그럼 다 밀어내 가지고 와서 다 그랬단 말이냐? 이 카톨릭을 하나의 신학화하고 이 교회가 영원히 지속을 하고 이 사역이 영원히 지속하려고 하면 이 논리를 만드는 학문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천년 동안 이 카톨릭을 온갖 논리를 다해서 만드는 학문이 스콜라 신학이라고, 스콜라처, 스콜라라고 하는 말은 본래 고전학자란 말인데 고전학자들 가운데서 철학자들을 이제 다시 더 거기다가 성경 가지고 와서 옷을 입힌 그런 내용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사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학의 핵심은 전부가 이 건물 속에 있는 철근은 뭐냐고 하면은 사람들의 철학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아름답게 미장을 한 것이 뭐냐고 하면 인간의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금 뭐 어거스틴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플라톤 철학에다가 거기다가 옷 입힌 거고, 중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옷 입힌 거고, 오늘날 바르트란다든지 위대한 현대 신학자는 헤겔의 정반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학 철학에다가 옷 입힌 거고, 키케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위에다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걸 알고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 위에다가 성경 용어를 가지고 가서 미장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다가 요즘은 신학자 얘기하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해요. 왜? 지난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들 얘기 언제 성경 연구다 해도 내 필생을 다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 뭐로 뒤따라가? 정말 이게 문제인데 이 스콜라 철학이 중세기 천년 동안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두시려고 하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플라톤 철학을 노용을 합니다. 이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이 플라톤이 여러 가지를 말한 것 가운데 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최고의 이상향은 천국을 이 사람은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데아. 그래서 최상의 이상향이 이데아인데 이 이데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이성이 이라야 이데아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성이 이데아에 접근하는 이 방법은 신비에 속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걸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주면 사람의 인격이란다든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힘이 유아 세례를 주는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하나님으로 구원 주는 세례 중생론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놔요. 정말 역사를 가장 망치게 만든 제1대 신학자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이 세례중생론이 어거스틴부터 시작돼가지고 중세기에 천년 동안 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지금도 세례주면 뭐합니까? 유아세례라든지 세례주면 교인 인정하죠? 여러분들은 다 침례만 받아가지고 그런 거 모르는 모양인데 예. 나는 이제 교회를 다녀보면 옛날 장로교회 다녀보면 세례받으면 그 사람 교회 정회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세례받으면 집사되고 세례받으면 장로되고 세례받으면 신학교 가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고 하면 세례예요.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신학으로 신비 성경이 신비란 말이 없습니다. 미스테리라는 말이 성경에는 비밀이란 말은 있어도 어떻게 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 동안 가운데 세례가 어떻게 신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미신적인 얘기지 신학도 아니에요 얘기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교회에는 이제는 그런 플라톤이 철학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와서 또 이걸 신학화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수많은 책을 쓴 것 가운데 그 사람이 철학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말을 핵심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꼴이란 말이에요. 형상. 형상. 이걸 에이도스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에이도스. 내가 보이는 형상은 이게 형상인데 그런데 이 속에 지금 뭐 물이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는 것은 진료다, 힐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 이면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 이론을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사제가 여기다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오 비노니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나면 여기 조금 전에 카스테라라든지 떡이라든지 포도주 갖다 놓은 것이 아까 보는 거하고 똑같은 포도주하고 똑같은 떡이지만 사제의 축복에 의해서 신비하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걸 천주교에서 화체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천주교에서는 믿어요. 지금도 화체설. 그래서 주일날마다 뭐 주냐면 미사 때마다 모든 사람들한테 천주교에서 두 가지 성찬 줍니까? 한 가지 합니까? 그것도 모르는 모양이네요. 한 가지만 하죠. 한 가지만. 뭐만 해요? 떡만 줘요. 왜?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변한 거를 성도들이 잘못 먹다 흘리면은 보혈을 낭부한다고 안 줘요. 그러고는 떡을 뭐냐고 하면은 여기다가 적셔 가지고서 준다고 해서 이렇게 받아 먹고 낼로 먹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가톨릭의 내용을 알고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미신을. 그런데 이 천주교에 오래 다니는 사람은 그게 진리로 믿어요. 이게 답답한 얘기, 그걸 진리로 믿어요. 뿐만 아니라 천주교가 그렇게 믿는 대로 강조를 하는데 안 믿으면 어떡해요? 안 믿으면 스콜라 철학이 아니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중세기 때 제일 악독한 게 뭐예요? 안 믿으면 종교재판을 회부하는 거예요. 이 종교재판의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은 헌법이라고 하는 게 6법만 있는데 이거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이 교회법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저 사람이 이단 혐의가 있다, 저 사람이 성당을 열심히 안 나간다, 그러면 저건 마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서 이 사람을 기소를 해가지고 막 고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녀 사냥. 그래서 강제로 고집해가지고 이 마녀를 사냥한다고 하는 게 중세기 교회 해가지고 이 종교재판으로 자기들의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법대로 안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졸감해가지고 죽은 숫자가 수천만 명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마지막으로 일곱 성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일곱 성리가 뭡니까? 오늘 우리 저 이제는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두 가지 주의 만찬과 주의 만찬도 어떤 사람은 성찬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주의 만찬이라고 했으면 주의 만찬이지 왜 또 성찬입니까? 성찬이라는 말은 그게 거룩한 잔치라는 얘기인데 천주교에서 이 핵심적인 모든 조직 가운데서 첫째 영세. 영세가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계가 물 뿌린다는 스프링클링이란 말이에요. 물 뿌리는 거. 여기 뭐예요? 그 구멍이 뻥뻥 난 물에 담아가지고 가서 사제들이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이 물 뿌리는 스프링클링. 세례는 뭐예요? 세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물 찍어다가 이마다 바르는 게 세례예요. 관수가 있어요. 성공에는 사람을 세워놓고 물로 부어. 침례는 뭐예요? 물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어떤 게 성경입니까? 여러분 침례교 다니는 거 금지. 침례 열 번이라도 받으세요. 그래서 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내가 작년에는 죽은 것 같은데 아직도 살았어? 내 정욕이 살아있고 야심이 살아있어? 또 죽어야 되겠어? 나 또 침례 받겠습니다. 열 번이라도 받아요. 뭐 열 번 받았다고 죄 되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견신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컨퍼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견신례 안수식을 받으면 성령 받는다고 합니다. 영세 받으면 구원 받고 견신례 받으면 성령 받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 천주교인들에게 한 가지만 먹게 만드는 그게 축복의 잔, 축복의 떡입니다. 고해. 네 번째가 고해 있죠. 천주교는 모든 신자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부한테 고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공군목에서 10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신부들하고 같이 한 예배당을 가져가서 시간을 따로 해서 그 사람들이 미사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예배 보고 신부들을 나는 소령 달고 있는데 신부들은 대위를 달고 있거든요. 근데 이성 장군, 삼성 장군한테는 가만 나는 이렇게 쩔쩔매는데 신부들은 그 이성 장군 삼정에서 이 장군 반말을 해. 그래서 아니 신부님 어떻게 그 삼성 장군 사령관 분 그런 분한테 반말을 합니까? 그 하게 돼 있죠. 왜? 이 고해를 할 때 1년에 한 번 삼성 장군이 이성 장군이든지 자기가 여자 얘기 뭐 못된 얘기 다 신부한테 고자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 잡혀가지고 가서 신부들 앞에는 맥을 못 쓰는 거예요. 1년에 의무적으로. 참 기독교에도 이런 거 좀 제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목사들 좀 기계 피우 살게 말이야. 예. 그런데 이 고해를 하면은요, 간단한 죄는 그냥 신부가 사죄 선언으로 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중한 죄는 반드시 보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보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당신 그냥 맨입 가지고는 안 되겠어. 당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겠어. 금식을 예, 신부가 정해준다든지. 그거보다 또 더 중한 죄, 그건 당신 적어도 한 1년은 고행을 해야 되겠어. 당신 살인했잖아. 그걸 어떻게 금식해고 되겠어? 1년 고행해. 그보다도 더한 죄, 남사견은 당신 고행 가지고도 안 되겠어. 돈 좀 내야 되겠어. 그래서 돈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주교의 고해의 다음에 뒤따르는 보속이 몇 종류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재정 가지고 와서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이론이 면죄부가 팔려지는 겁니다. 면죄부가. 그래서 5만 원짜리 면죄부, 10만 원짜리 면죄부, 100만 원짜리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가서 중세 카톨릭교의 베드로 성당을 짓느라고 그렇게 썼던 겁니다. 더 개탄스러운 거는 뭐예요? 더 개탄스러운 거는 뭐냐고 하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자들이 쌓은 공적이 하늘나라의 축적이 된다고 하는 보화 축적의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10억을 헌금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10억을 헌금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있는 사람하고 같냐? 그 10억 이상 100억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보화가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에서 성인의 공적이 내 기도를 통해서 통공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신경 내용에, 한국 사람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으며 있다고 이렇게 개작을 해놨어요. 참 이 인간이 이 참 머리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결혼식하고 난 다음에 종유하죠. 종유. 종유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주교가 축복한 기름을 시체에다가 바르고 장사를 지내면 그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공적에 의해서 연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승급에 올라가서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산 사람의 공적에 의해서 연옥에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연옥의 교리예요. 이게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서 심각하게 비판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고 하면은 이제 서품, 이제 신부들 그런 이제 안수하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일곱 가지, 처체, 영세, 견신, 미사, 고해, 결혼, 종유, 서품, 일곱 가지가 갓나가지고 가서 어린아이들을 세례 안 받으면, 유아 세례 안 받으면 유치원도 입학 안 돼. 결혼식도 안 돼.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죽은 송장도 화장도 못하고 시체 장리도 못 치러. 그래서 인생을 요람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꽁꽁 얽음해가지고 이걸 압박을 하는 것이 카톨릭의 일곱 성례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개혁하기를 뭐냐면은, 이 바벨론 포로,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는 모든 인간들을 이 바벨론 포로처럼 이 성리기라고 하는 걸로 조직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그래서 이 천주교가 천년, 1500년 동안 버티고 나는 정도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상태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카톨릭은 성서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신앙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는 믿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성경은 일부 믿어요. 한 30%나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전통. 이 전통이 뭐냐고 하면, 325년에 니케아의 신조, 또는 381년에 콘스탄티니, 제가 이 책에다 다 써놨어요. 그 칼케돈 신조, 그 750년에 사도 신조, 이런 신조하고 그 다음에 교황들 칙령, 법령을 하나의 이 성경과 대등한 전통이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믿냐고 하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믿는 거예요. 교황 말,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주교 신자하고 성경 가지고 와서 대담을 하고 토론하려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탁구를 치려고 하면 탁구다이가 있어서 내가 빈뽕을 치면 저쪽에서 똑같은 공을 가지고 반격을 하니까 게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공을 치면 이 사람이 안 맞으면 전통 갖다 들이대고, 또 이게 안 맞으면 교황 말 들이대고, 도무지 이 사람들하고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천주교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 계시록에 있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준 말씀 위에 덧붙이는 자에게는 재앙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덧붙이는 존재들이 가톨릭이라는 존재랍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진리가 중요하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가 사랑을 위한 진리로 적용이 될 때에 진리가 가치가 나는데, 자꾸 비판만 하면 안 돼. 비판하면 나도 사랑이 식어요. 저 불쌍한 영혼들, 저 구원을 필요로 한 영혼들, 저 세례받고 영생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저 지옥 갈 걸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바라본다고 하면, 성서 떠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온갖 거짓과 오만과 잘못된 역사로 역사가 뒤엉켜져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들이 역사에다가 이 잘못된 역사를 한낱이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가운데 거짓투성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이 캐토릭이 상징되어지는 것이 이 계시록 가운데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시록이 나타납니다. 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판모섬에서 유배를 당해가지고 가서 기록을 할 때 노마지국이라고 그랬다고 하면, 가뜩이나 도미티안 황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반미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데 죽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용어를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말로 쓰는데, 이 얘기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바벨론 교회에 있는 성도, 이건 전부 노마를 상징하는데, 계시록 18장이 뭐라고 나오냐고 하면, 바벨론이 최후에 형편이 없이 멸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불쌍한 천주교가 카톨릭이 참 불쌍하죠. 저 제 아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과천에 사는 어떤 여자는 숙대 나와가지고 있는 아주 돈 많은 여자래. 그런데 죽고 나면 자기 재산을 성당에다 바친대. 내가 그 소리 듣고 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바치면 내가 이름이나 내줄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몰라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왜? 이게 점점 우리가 개신교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가는 사람들 많은 거를 그냥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가지고 가서 이들을 막지 않았나면 우리로서는 참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고 왔냐 얘기할 때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걸 보급을 해갖고 많은 분들이 알아서 이걸 계책을 세우고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용기가 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제가 경험에 의해 보면 천주교 어려서부터 다녔던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왜? 대부 대모가 다 껴있어서 자기들이 천주교 떠나고 막 큰 지옥 갈 줄로 착각을 해.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더는 몰라도 개신교 있다가 실망하고 가는 사람들 없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천주교 수녀들하고 토론도 하고 신부들하고 논쟁도 많이 했지만은 참 힘듭니다. 왜? 자기들은 12억이라고 하는 대군중을 가지고 있기 까닭고 개신교? 당신들 뭐 이 서자들이 와가지고 가서 큰 소리 하냐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남은 여생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는 신실한 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에게 큰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 더 중요한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카톨릭이 자기들 법제화를 해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 막 안 될 만한 종교 재판으로 넣고 마녀 사냥을 해서 죽을 때 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총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칼빈주의, 루터교 이 두 세력은 생명을 걸고 죽기 투쟁을 하는 것이 그게 근세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제가 쓸 내용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복음적인 성경적만 믿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만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인간의 사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해라. 베드로도 그들을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성경 믿다가 다 죽어요. 그게 침례교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얘기를 쉬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